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민영 집사님 기도에 참 뭐라 그럴까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헌신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데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참 굉장히 너무 정직하게 기도를 해서 아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 예배가 되나 헌신이 되나 사실 그 기도 끝나고 오늘 헌신 예배 맞춰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부 다가 그 두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둘 다가 안 되죠. 오늘 그 말씀이 늘 저희가 수요일날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 오늘 저도 참 하루 종일 고민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정말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내용은 그냥 이렇게 쉬워요. 12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북쪽이랑 남쪽이랑 갈라지게 되고 또 북쪽에서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 마음을 뺏길까 봐 북쪽에다 우상 만들고 제단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남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잘 살자. 그런 내용이 12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제사장 세우고 레위 사람 세우고 날도 정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제 섬기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 12장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13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메신저를 한 명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의 단 곁에 서서 그때 분향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서 가로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영화처럼 그려보세요. 왕이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가짜 제사장들, 거짓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제사하고 있는데 사람을 잡아서 여기다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고 끔찍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그다음에 이제 기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이 갈라질 것이다. 제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서 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아라 이제 하는 거죠. 왕이. 아니 지금 왕이 제사를 지내는데 옆에 와서 지금 악담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잡아라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손이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말랐다는 이게 안 움직이게 확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은 갈라지고 그 위에 제가 쏟아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기적이 거기 있었던 모든 왕과 신하와 사람들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팔이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 팔 좀 펴지게. 그래서 또 기도해서 팔이 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좀 있어 봐라. 이야기 좀 하자. 좀 잘 대접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집 절반을 줘도 내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주는 왕이 주는 그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나 물도 먹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넌 이야기만 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 없는 한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멋진 내용이고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11절부터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고는 가는데 여기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구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래서 한 연세가 많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년의 선지자지 지금 선지자는 아니죠. 왜?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하나님이랑은 상관없이 살았던 분 같아요. 근데 그 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이 행하여져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굉장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 길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도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왔던 지금 현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와 믿음의 교제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날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조금 마음에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짓말을 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를 거짓말로 이렇게 미혹했어요. 나쁜 선지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죠. 이 악한 일을 하는데 이 좋은 선지자가 그 말에 그만 넘어가세요. 그냥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얘기해줬다, 그 말에 그만 이렇게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왕한테 가서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됐다가 긴장도 풀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 완수한 것 같고 항상 이때가 위기예요. 무슨 일을 잘 마치고 날 때가 참 위기예요. 잘 하고 났을 때, 잘 될 때가 위기고 위기 같아요. 엘리야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런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금방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은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무너지는 순간들을 보면 사역을 할 때가 아니라 위대한 사역을 끝마치고 인간적으로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저희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 저희가 상앞에 앉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게 또 진짜로 이제 임했어요. 아까는 가짜인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예. 떡 먹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기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너에게 분명히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너 그랬지? 아마 밥에서 밥 먹다가 더 못 먹고 숟가락 놓고 지금 다시 길로 가고자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뭔가 서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 앞으로 일어날 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할 때는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누구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그럴싸하게 이야기해도 그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가깝고 좋고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달콤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든지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도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참 좋은 선지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그 참 실수를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는, 아픈 마음으로 노하시는 장면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데 24절에 보면 이게 그 사람이 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겠죠. 근데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였어요.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이냐면 맹수들은 배가 고프기 전에는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사자는 옆에 이렇게 토끼나 뭐 사자가 토끼를 사냥하진 않죠. 그래도 사자인데 뭐 사슴이나 이런 게 지나다니면 배부른 사자는 절대 건들지 않아요. 맹수는 배가 고파야지만 사냥을 해요. 근데 지금 죽였어요. 죽이지 않는데 죽였어요. 그리고 그냥 내어버려 뒀는데 나귀도 옆에 가만히 있고 사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기적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어버린 시체와 그 시체 앞에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신기한 일이 생겼다. 사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자도 가만히 있고 시체도 안 잡아먹고 그 옆에 나귀도 있고 정말로 희한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동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 지나간 사람들이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선지자가 왜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그 아들들이 이제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주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였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싣고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형제를 죽인 거죠. 자기가 거짓말로 미혹해서 좋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겠죠. 앞날이 창창한 젊은 선지자를 자기가 노망이 들어서 욕심이 생겨서 한번 교제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게 참 참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게 이 13장의 하이라이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자한테 찢겨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내용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첫 번째는 좋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세 번째 메시지는 전직 선지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잘 이행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았던 선지자, 전직 선지자를 다시금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예언을 다시금 확증해 주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참 모든 상황을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메신저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말 안 듣는다고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냉정하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호세아서가 그랬고 아모스서가 그랬고 예레미야서가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곤고한 삶, 말도 안 되는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지를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지 않으면 그 땅이 얼마나 피폐한 땅이 되는지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심판도 사랑의 방편이었고 위로와 보호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멸망당하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잘못한 길로 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어버려 둘 때가 있잖아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가서 고생하고 되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죠. 기다리는 마음. 애기들이 뭐 뜨거운 거 만지지 만지지 마라 그러는데 이놈들이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번? 너무 센 불은 아니지만 적당한 불에 한번 이렇게 대야 다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는데 먹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쓰고 맛이 없는지를 한번 먹여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교훈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로 삶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무명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 참 너무 무섭다. 어떨 때 보면 너무 냉정하고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 글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이요 열심히 듣고 딱 한 번 안 들어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왕한테 가서 담대하게 외치라.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요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동네에 가서 외기하라 그래도 안 하고 도망가는데 왕한테 가서 하라 그러니 이게 보통 은혜를 받고 이게 담대하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분이에요. 근데 밥 한 끼 잘못 먹고 죽은 거예요. 그냥 체하든지 두드러기가 생기든지 뭐 며칠 되게 앓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 그것도 길바닥에서 사자한테 죽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죄값을 상쇄시키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야.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이 13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녹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애처로운 마음들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큰 교훈을 받고 난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참 이게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자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게요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야 돼요. 이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게 열왕기 상은 그 시대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역사를 보면서 되짚어서 쓰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약 360년경 이후에 여러분 열왕기 하 23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22장 1절을 보면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의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디아라 보스가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이름이 아까 여기 열왕기상 13장에 처음에 나왔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열왕기하 22장에 나오죠. 요시아가. 그리고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의 길. 그 열왕기 상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이 두 개만 있다고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하는 길과 하나님을 섬기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과 지멋대로 하는 길. 둘만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자기 멋대로 살든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본능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든지. 그 둘입니다. 둘. 근데 지금 요시아가 나와서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아주 아주 귀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23장을 보면 이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해요. 여기 4절에 보면 23장 왕이 대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둥발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해요. 베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베델에 단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있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왕 모든 걸 예루살렘 사명과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둥신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서 미동의 집을 헐었으며 그 곧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략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다 헐어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론 모압 사람들의 가증한 금호수 암몬 자산의 가증한 밀고물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예, 여러분 그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역대하 34장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즉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렇게 청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구약 자체에서 이루어지고요.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되어지는 역사가 정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마지막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꼭 안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옛날 얘기처럼 듣고 살아요. 그리고 공부도 해요. 재밌다 그래요. 은혜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헌신한다. 예배와 헌신이 나누어질 수가 없죠. 예배자는 헌신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수반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을.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대상 앞에 내 심장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립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내 삶을 바치고 청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에 따른 자연스러운 헌신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정말 하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가 보면 좋은 쪽으로 여로보암 세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방자하게 안 섬긴다가 아니라 제일 좋은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교육 혜택을 받고 최고의 시대를 누리는 세대들이.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어른들이 볼 땐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때는 여러분들부터 급식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냥 밥을 줬나? 안 줘. 그때는 안 줬어요? 아, 지금인가 그럼? 도시락 싸갖고 갔어요 그럼? 아, 도시락 싸갔구나. 도시락 두 개씩 싸가지고 다녔어요. 네. 그 도시락 싸갈 게 있었잖아. 네. 어른들은 도시락이 없었죠. 도시락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잖아요. 저희 때도 많이 나눠줬어요. 도시락 싸가서 먹는 애들도 있고 잘 못 먹는 애들도 있고 도시락 못 싸오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눠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시락 반찬 많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세대는 두 개를 쌀 수 있는 세대잖아요. 하나 갖고 아껴 먹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 하나님의 좋은 은혜 때 교회도 좋은 때를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랬어요. 좋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고스란히 복이 되고 그때 방자히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해요. 복을 은혜로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은혜의 복이 유지되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면 자기 경험, 지식, 실력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내 생각엔 이래도 합리적인 거,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아유, 저 남쪽까지 뭘 힘들게 내려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제사 드리지? 이게 우리 신이야. 네가 제사장 할래? 다음에 네가 할래?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우리가 뭐 뭘 몰라? 못 봤어? 다 알지? 어떻게 하는지 흉내 내보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알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뭘 모르겠어요? 다 알죠. 요즘에는 뭐 성경적 난제도 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으면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 어떨 때는 알고도 물어봐,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뭐 다 찾아가지고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뭐냐면 그냥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 그리고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구식이야. 거기에 우리 교회는 또 좀 그래.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자칫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근데 똑똑하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똑똑한 얘기들을 논리적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현대의 정보가 여러분들을 혼란케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좋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 한마디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구미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 쉽게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좋은 선지자는 진리를 따라서 가다가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서 늘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토달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해 여부와는 상관없고 나의 경험 여부와도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질 수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소망 있는 교회요. 그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복 있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이 많아서 복이 있는 1차적인 모습이 있다면 진짜 축복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정말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소망이죠. 이 시대의 빛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또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같이 지키자고 그렇게 좀 손붙잡고 나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잘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들이 참 정말 보기 좋아요. 누가 회장이 되든 잘 따라가 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 주고 인정해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정말 나이스하고 젠틀해요. 이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좀 본받으셔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같이 협력하는 모습.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뭘 해도 안 따라하고, 우리 어른 좀 연세 많으신 세대들은 내가 싫으면 절대 안 돕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랑 사이가 나쁘면 안 도와요. 그리고 내가 할때왜안 돕냐고 또 삐져요. 근데 이좀이 아래 세대들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이렇게 함께 가는 모습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같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자분들도 모여서 같이 매일 성경, 묵상도 하고 성경 읽고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지금도 남자들이 꾸준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성경 읽고 안 읽는지 읽는지 서로 이메일하고 점검하고 그러는 그룹들이 있고 그래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런 영적인 모습들, 함께 즐겁고 또 함께 재밌게도 놀고 아이들도 같이 잘 키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진리에 헌신하는 모습들, 진리에 헌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들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